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실패를 하고 성공도 하고 여러 가지 고비고비의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여러 그런 종류, 어떤 삶, 정황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 속에서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어떤 불순종을 하게 되며 또 다른 또한 불순종에 치닫게 되는 가운데 우리들 자신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런 실수의 부분, 불순종의 부분을 오늘 보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수와 반대해서 반면에 또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사람이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또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부족함과 그런 불순종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또한 보면서 우리가 보게 돼야 될,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말씀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르쳐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인생이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If I want to describe him by one sentence about Abraham, I want to say by this phrase. He follow after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았다.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 그 자체는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 나갔던 삶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갈대 우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듣고 그런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에 쫓아서 살았던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런 말씀 쫓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또한 그곳에서 재차 이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가 믿음의 행보를,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도 여전히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만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리스판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자의 그런 big difference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What do you think the big difference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은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예전에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구원 받는 자라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며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는 자요, 바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믿지 않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고 십자가 도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나의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도 no feeling,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는 거 아닙니까?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확신 아닌 확신으로 내 자신이 믿고 있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 의해서 내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정 크리스천인가? Am I really Christian?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 자문자답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건 뭐 몇천 년 전에 일어난 그 옛날 스토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쫓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이전에 자기 아버지와 같이 자기 아버지 도와서 우상 숭배했던 그 시절의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인식하고 구원받은 자,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대면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반응합니다. 그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여전히 그 실수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불순종을 연발하고 실수를 연발하지만 그 실수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 같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완벽한 반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러져도 실수해도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말씀에 다시 리스판드하고 반응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붙들고 그 말씀의 소망,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트러스트,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며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모습이 완전히 축소되고 없어지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그는 철저히 자기 자신만 인식합니다. 그리고 상황만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황 속에 빠져서 자기 상황 속에서 빠져서 자기 문제만을 인식하고 자기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의 문제가 뭡니까?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가뭄 famine이라고 그러죠. 기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에 내려가려 우거하려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랍니까?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서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 먹으러 음식이 더 많은 풍부한 그런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굽으로 그냥 음식이 없었으니까 가뭄이 생겼으니까 기근이 있었으니까 애굽이라는 그런 장소로 내려갔거니 하고 장소를 그냥 이주했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가고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오고 뭐 이런 이주 정도 다른 장소로 사는 그런 옮기는 다른 장소로 옮기는 정도의 그런 이주 정도로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을 바꾸는 이주 그 이상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애굽 장소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애굽에서 가서 살았다는 것 그 이상보다 더 잘못된 게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에서 살라고 했나요? 애굽에서 그 거처를 삼고 그곳에서 살으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어디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네가 살 때 내가 너 자손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영영한 기업으로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나와 있었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것을 믿었어요. 그럼 믿었으면은 어렵고 힘들어도 가뭄이 생기고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한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 바라보는 거 소망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의식하는 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것이 내가 소망할 만한 상황에서 의식할 만한 상황에서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인식할 만한 상황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 때 실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이런 기근이라는 삶 속에서 이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이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식하며 나가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의 결단이고 그의 믿음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인식합니다. 자기의 상황만을 인식합니다. 자기의 상황만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의구심이 날 정도로 완전히 아브라함이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어야 되면 이것은 분명히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쫓는 것을 중단합니다. 스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을 중지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자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애굽으로 간다. 가족들과 나에게 붙어있는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다. 그럴듯하게 좋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정과 자기의 어떤 상황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서 그가 보여주는 실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있어야 할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이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애굽이라는 곳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당시 부와 번영의 상징이죠. 애굽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 문명, 뭐 중국 문명도 있는데 그런 문명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고대 문명 중에 찬란하게 꽃피었던 문명 중에 하나가 애굽 문명이었죠. 그 애굽에서 무엇을 보고 해주고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번영과 부와 이런 것들이 다 있겠지만 유혹도 있고 우상의 도시죠.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갖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약속의 땅하고 다른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영적인 상태가 그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곳에 놓여 있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상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의 문제에 철저하고 자기의 문제만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철저히 그가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나갔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되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디렉션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장소를 향해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면 내가 그곳으로 가라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에 그런 여행을 그런 삶을 떠났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생애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하면서 자기가 살았던 본토 친척을 뒤로 하면서 하란을 뒤로 하면서도 전적으로 그를 움직이게 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반응했던 그의 삶이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는 더 이상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 순종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이 그에게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이고,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믿는 자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은 이런 모습 속에서 자기가 당면한 그 어려움만 철저하게 인식만 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상황 속에서 당면한 그 문제만을 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상황에 충실하고 문제에 충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레코그나이즈 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도 다 떨쳐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인지 믿는 자가 아닌지 그런 혼동되어지는 그러한 정말 영적인 정체 속에서 혼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믿는 자가 아닌지는 않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나의 삶 속에서 당면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맞닥뜨릴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현실주의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을 놓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을 하지 못하고 순종을 놓치고 불순종의 사람들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순종의 사람인가? 말씀에 반응하며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귀 속에서 새롭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도 큐티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Trust in the Lord always.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신실히 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고 어려우고 힘들어도 나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계속 쫓아가는 처음에 그가 보여줬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복지까지 왔던 그 믿음대로 말씀을 쫓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우리도 이런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쫓는 데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아쉬움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2016년 새해는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반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불순종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었을 때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순종을 한번 하게 되면 순종을 하다 말씀을 쫓아 살다가 이 그것을 스탑하고 난 다음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또 다른 불순종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아쉬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은 이 불순종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문제만을 인식하고 상황과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문제만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철저하게 상황 속에서 문제만을 바라보고 문제만을 인식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없어지니까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쫓지 못하니까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현실주의로 전락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그 문제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인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문제만을 바라보고 나가는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지금 애굽에 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에 가지도 않았는데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거짓말 시켜서 내 누이라고 하라고, 네 누이라고 하라고, 나 혼자만 살겠다고. 이기주의의 발로가 이제 생긴 거죠. 자기만 살겨보겠다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자기중심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자기만 안전하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자기 목숨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지도 않았는데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안전, 내 목숨 그대로, 내 목숨 안전, 내 목숨 보존. 철두철미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완전히 셀피시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인간의 내면, 그 인간의 본 모습을 보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처할 때요, 위기나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인간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의 그런 본 모습, 그 본연의 그 내추럴한 그 인간의 본 모습이 거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평상시에는 잘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그 인간의 진 면목을, 그 사람에 대한 진 면목은 어려움 역경이라는 것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의 진 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문제 앞에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 면목이 어떤지를 보여주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 상태에서 지금 아무도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역경이라는 그런 테스트 앞에서, 시험 앞에서, 그런 어떤 화로와 같은, 불 같은 그런 화로 앞에서 우리가 그런 화로와 같은 그런 역경을 뚫고 통과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 면목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고 내가 진정 믿음의 사람인가를 잘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믿음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 입으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결국 나중에 그러한 역경과 시련을 겪어보면 믿음의 아닌 사람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저분은 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이 보였는데 저는 물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참 내가 생각했던 대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 우리는 흔히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순경에서는 잘 모릅니다. 역경과 그런 테스트와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믿음의 진면목이 그런 걸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인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한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은 여성도님들이 계시죠. 아내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렇게 남편이 나만 살겠다고 거짓말 시키는 남편이라고 살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 누이라고 그러고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목숨만 보존하겠다고 그러고 그 자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내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내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잡혀가고 어떤 주권 그런 공경에 빠지는 걸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철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정말로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은 이 정도까지 인간적인 모습에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에 그런 완전히 적나라한 인간 본연의 그 모습,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할 정도의 그런 정말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내를 거짓말시키면서 자기만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말로 이런 모습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짓말합니까? 언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거짓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성품 자체에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삭도 나중에는 자기 아내를 똑같이 이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누이라 해달라고 해서 거짓말합니다. 이삭도 어떻게 되죠?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또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한테 속임을 당하죠. 이 속이는 거, 이 아브라함서부터 이삭부터 그 아들 야곱의 대까지 계속 속이는 것을 보여줘요. 물론 성품적인 그런 면모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품적인 거 더 이상적인 게 있어요. 언제 그가 이 거짓말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다가 멈췄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다가 순종하지 못하고 멈추니까 이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도 드러나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다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쫓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쫓다가 우리가 멈추면요 거짓말 정도 이상, 그 이상이 아니라 그 이상도 드러납니다. 그 이상도 더 한심한 인간으로 전락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고 중간에 스탑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간음죄도 지고 살인죄도 지고. 성경이 보여주는 게 그게 뭐예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그래 이 사람들 한심하다, 한심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왜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그런 교훈의 경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만 더 특별하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는 똑같이 그런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합리화하면서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극히 인본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너희들도 우리들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에서 이런 연약한 부분들, 이런 불순종,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록된 구약에 나온 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를 위한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정말 아브라함은 그런 역경이라는 상황에서, 시련이라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풀어나가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갈 때 거기에는 대가가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는 어려움이,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먼저 어떻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왜 성경에서는, 이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왜 나쁩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물론 성도들이나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은 걸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왜 나쁘냐? 거짓말도요 한두 번 할 때는 잘합니다. 별 양심의 가치가 없이 한 번 정도 거짓말할 때는 쉽게 해요. 두 번, 세 번 거짓말하게 되면 이게 거짓말이 아닌지 모르고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게 되면 이것이 인격이 돼버립니다. 그 양심이 무뎌져요. 양심이 무뎌지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심상을 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 자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이게 되는 것은, 이 거짓말이라는, 이 거짓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면에서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speaking the truth in love, 진리를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거짓말하게 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했으면 솔직히 말하세요. 내가 이거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는 걸 저도 시인합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잡힙니다. 거짓말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거짓말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없어져야 돼요. 이 거짓말이 계속 무뎌지게 되면 양심이 무뎌지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님이 역사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짓말이 계속 진행되면 진리와 거짓을 구분 못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 했을 땐 솔직히 인정하고 그래서 결국 그 우리의 양심이 바로 잡혀줘야 돼요. 교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양심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거짓말하는 그런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거짓말이 나쁜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파괴되어집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실 때는 즉각 사과하시고 잘못됐다 죄송하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의도성을 갖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든지 간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훼손이 돼요. 공동체는 유기적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이나 빌딩이 교회가 아니라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되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루어져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유기적인 어떤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세워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사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랬죠. 진리를 말해야 돼요. 참된 것을 말해야만 아브라함의 그 자세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거짓말하지 말고 자기 아내라고 말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면서 애굽이 아닌 가나안으로 돌아갔어야죠. 그것이 그가 보여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직한 삶이고 진리를 실행하는 삶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거짓말은 또한 우리의 영성을 죽여버립니다. 거짓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죽여버려요.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이 되어서 무엇이 그런지 옳은지를 모르게 무분별한 삶을 살아게 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거짓을 진실처럼 각색하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각색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단순히 어떤 성품적인 것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말씀을 쫓는 것을 스탑했을 때 멈췄을 때 나온 결과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거짓말 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을 한 번도 나는 해본 적이 없다. 다 하셨군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성도님과 더불어서 다 우리는 거짓말을 과거에 해본 적이 있어요. 뭐 횟수로 따진다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할 수도 있죠. 거기서 거기에요. 거짓말을 많이 했다,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지 않았을 때는 거짓말보다 더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꿈틀꿈틀거리고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옛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래서 다스려야 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악된 성품을 억누르고 죽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아 그 아무개 누구누구 거짓말 잘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 대하는데 잘못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아무가 생각이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이것보다 더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쫓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과 같은 그런 불신자와 같은 모습들이 더 나에게 보여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한다면 당신의 순종 여부를 점검해보라.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여부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오산이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불순종을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어려움을 모면해지려고 했었던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을 보면 바로가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립니다. 결국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됐죠. 바로가 이제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말하기에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렸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거의 almost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결국 더 잘 살겠다고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더 부유하고 더 번영스러운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살겠다고 했던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일로, 다른 결과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아내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상황까지 놓이게 됐다는 거죠. 결국 철저히 인간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말로 결과가 뭡니까? 자기가 의도한 대로 하나도 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역반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벌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내를 잃어버리고 될 것과 같은 이러한 그런 극심한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서 18절에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나를 이렇게 대접했느냐고 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합니다. 뭘 말하고 있죠? 결국 자기 아내를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게 뭐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내를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 아내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자기 아내를 다시 건지고 구원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을 통해서 그의 아내를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디파인 시켜주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고 우리는 완전히 죽어있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끄집어주셔서 끄집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나의 의의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요 십자가의 공로다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7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런 역사, 하나님의 은혜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건져주셔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 크신 사랑과 함께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개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요 개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그리고 구원을 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열심으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권면으로, 그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 개입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계속 개입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몰라 떠나갔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가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은혜로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서도 그랬고 요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요나의 선지자, 물고기 속에서 죄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요나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의 죄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죄책감에 시달렸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처럼 세 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왜 질문하실까요? 뻔한 질문, 다 알고 계시는 그 질문을 왜 할까요? 내가 너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고 그 이전에도 나를 부인하고 실망시키고 죄를 졌고 정말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실망시킵니다. 아브라함처럼 불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에 방황하고 주님의 뜻에 멀리 떠나가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그 사랑의 은혜의 개입에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똑같은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순간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